EBS 라디오 고전 읽기. 허균의 홍길동전을 각색해서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BS 고전 읽기 서혜정입니다. 매일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밥처럼 여러분 곁에 항상 붙어 있어도 질리지 않는 그런 단짝 있으시죠? 저 같은 경우는 목소리 관리를 위해서 물을 참 많이 마셔요. 늘 제 곁에는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시라도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스마트폰 없으면 막 불안해지죠. 또 애완동물? 저희 집에도 뽀삐라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그리고 친한 친구도 물론이고요. 오늘 오후 여러분의 단짝은 바로 고전읽기 아니겠어요? 네, 조금 오글거리는 오프닝이었나요? 청취자 여러분과 더욱 가까워지려는 그런 고전읽기입니다. 네,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제가.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백운철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네. 친구 백운철입니다.
백운철 씨는 네. 단짝이 어떤 거예요?
저의 단짝은 네. 저는 옥탑에 혼자 사는데 오. 이불이에요.
오, 옥탑방.
예, 그냥 밤에 요즘 아직 춥거든요. 그쵸. 그래서 옥탑 딱 들어가면은 무조건 이불 속에 들어갑니다.
벌써 혼자 살아요?
네.
어머, 멋있다.
그런 건가?
그리고 자, 오늘 제 옆에 어우, 너무 미인이에요. 아우, 너무 예뻐요.
자, 대답하셔야죠.
네, 안녕하세요. 윤안나입니다.
네, 오늘 특별 카메오입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왜?
아까 왜요? 우리 사무실에서 이렇게 피디님께서 인사시켜주셨잖아요. 근데 설마 여기 스튜디오에 들어오는지 몰랐어요.
잠깐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네. 요 전에 이제 초안제 했었을 때 저 그 푸른 눈에 그 초나라 병사, 한나라 병사를 소화해낸
네.
배우입니다.
아, 어쩐지 네, 미인이더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우리 잘 지내요.
네.
자, 지난 시간에 홍길동은 임금으로부터 하사받은 벼 3천석을 가지고 어디론가 떠났거든요. 예, 무작정 조선을 떠나버린 홍길동.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오늘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망망대해 배가 먼 바다로 나가니 마침 순풍이 불어 돛은 팽팽하게 부풀려졌다. 길동은 임금에게 하사받은 벼 3천석을 싣고 그렇게 조선을 떠났다. 바람결을 타고 나무로 배를 달려 홍길동과 활빈당 무리들은 남경 땅 제도에 무사히 도착했다. 참고로 이곳이 오키나와라는 일설이 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외딴 섬에 도착한 활빈당은 섬 가운데 이르러 창고를 짓고 궁궐을 지어 안정을 꾀했다. 또한 군사로 하여금 농업에 힘을 쓰고 여러 각국과 FTA를 협정하여 무역업이 활성화되더니 온 섬에 각양각색의 진귀한 물건들이 가득 쌓였다. 진품 명품이 따로 없는 풍경이었다. 또한 군사들과 길동은 무예를 숭상하여 병법을 공부하니 3년 안에 무기와 군량이 산같이 쌓였다. 군사의 힘도 매우 강하니 대적할 상대가 없었다. 하루는 길동이 부하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망당산에 들어가 화살촉에 바를 약을 얻어올 것이야. 이 약이 몸속으로 스미면 마치 그 무서운 프로포폴처럼 중독돼서 최면에 걸린다고 하니까 우리에겐 꼭 필요한 무기라고 생각돼요. 눈썹 휘날리며 얼른 다녀오겠으니 여러분 스스로 무예를 단련하며 섬을 잘 지키시오.
그런 다음 길동은 그날 바로 길을 떠나 며칠 만에 낙천 땅을 지나게 됐다. 이름하여 낙천 땅에는 낙천적인 사람들만 사나 싶겠지만 이 고을에도 불의의 사고로 고통받는 이들이 존재하게 마련이다. 낙천 땅에는 백룡이라는 만석군 부자가 살았는데 백룡 부부에게는 아리따운 딸이 하나 있었다. 이름은 백소저라 일컫겠다. 지, 덕, 체를 모두 갖추어서 미스코리아 낙천 진에 뽑혔을 정도다. 또한 예책을 섭렵하여 이백과 두보의 문장을 꾸밈없이 지을 줄 알았으며 부녀자가 갖출 네 가지 덕을 모두 갖추었으니 한마디 말과 한 가지 행동에도 기품이 서려 있었다. 그리하여 그 부모가 지극히 사랑하여 딸에게 걸맞는 사위를 구하고 있었다.
호호와퉁둥 우리 딸아, 저번에 소개팅했던 그 청년은 영 마음에 안 드는 게야? 저 이번에도 실패하면 이제는 결혼정보회사에 의뢰할 터이니 어서 짝을 찾도록 하여라.
아버지의 걱정은 잘 알겠으나 저는 남자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주변에선 다들 눈만 높아진다고 하는데 이미 높아진 눈 차라리 멋진 골드미스가 될래요.
무릇 사람이란 외로운 동물이라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가 필요한 법이니라.
아버지, 그것은 편견일 뿐입니다. 요새 나홀로족이 약 453만이나 된다잖아요. 음식점을 가도 카페를 가도 나홀로족을 위한 자리가 잘 마련돼 있고, 또한 마트에 가도 1인분만 포장된 음식 종류가 날이 갈수록 많아지니 저는 솔로가 좋습니다, 아버지.
아이고, 어서 건실한 남자를 구해야 할 텐데.
며칠이 지나 백소저가 18 생일을 맞이하던 날, 비바람이 휘몰아치더니 온 세상이 검은색 암막을 친 것처럼 캄캄해지니 지척을 분별하지 못하고 천둥번개가 진동을 하더니 땅이 쿵쿵거리며 흔들렸다. 대재앙이 낙천 땅을 휘덮었고 한참 후에야 먹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추며 날이 밝아졌다.
아이고, 아이고.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다냐. 부인, 괜찮소? 우리 딸은 어딨지?
그 순간 백룡 부부는 기겁을 하고 말았다. 백소저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백룡 부부가 너무도 놀라고 두려워서 거금을 들여 사방으로 딸을 찾아다녀도 도무지 종적을 알 길이 없었다. 백룡은 실성한 사람이 되어 거리를 나다니며 방을 붙였다.
아무라도 내 자식의 거처를 알려주면 사위로 삼고 재산도 반을 나누어 주겠소.
한편 길동은 망당산에 들어가 약을 캐다가 날이 저문 후에 방황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다. 그러던 중 문득 한 곳을 바라보니 한 줄기 불빛이 비치며 여러 사람이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나므로 길동은 반가운 마음에 그쪽으로 달려갔다. 여러 가지 악기가 한데 어우러져 화음을 내고 수백여 명의 무리가 모여 뛰노는 소리가 들리니 이는 분명 잔치가 벌어진 것 같았다. 길동이 풀숲 사이로 살짝 엿보니 보이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해괴망측한 요괴들이었다. 수상한 마음에 몸을 더욱 감추고 그들의 거동을 살피니 몸은 걸리버 사촌 정도 되고 머리에는 도깨비 뿔이 세 개나 달려 있으니 길동은 이들을 그냥 요괴라고 생각해버렸다.
허허, 내가 여러 곳을 돌아다녀 봤지만 일찍이 저런 요괴는 내가 보질 못했어. 행여 저놈들이 죄 없는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게 이 기회에 다 없애버리리다.
다들 궁금하시겠지만 이 요괴의 이름은 바로 을똥이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깊은 산 중에서 천년을 묵어 제 모습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을똥. 길동은 약초 망태를 뒤져 활을 꺼내어 을똥 무리들을 향하여 겨냥하였다. 최종병기 화살은 어둠을 뚫고 피웅 날아가 초정밀 타격을 하고 만다. 그러니 요괴 중에 한 놈이 화살을 맞고 길길이 날뛰며 비명을 질렀다.
을똥 살려!
그러자 나머지 무리들이 놀라서 우르르 달아났다. 길동이 바로 뒤를 쫓아 잡고자 하였지만 이미 밤이 깊었고 산세가 험하여 포기하였다. 요괴 사냥은 내일로 미루기로 하고 길동은 소나무에 의지하여 잠을 청하였다. 그 다음날 새벽에 길동은 다시 약초를 찾아 산을 헤맸다. 그런데 호젓하고 으슥한 숲에서 을동 셋이 불쑥 튀어나왔다. 을동들도 길동을 보고 깜짝 놀라서 물었다.
너는 누구길래 이곳에 왔느냐? 이곳은 아무나 돌아다니지 못하거늘 무슨 일이 있길래 헤매고 있느냐?
길동은 망태 속에 든 화를 꼭꼭 감추며 대답했다.
나는 의술을 하는 조선 사람이요. 내가 강남역 7번 출구의 한의원을 개업하려고 내가 준비 중인데 이 산에 용한 약초가 있다길래 그 약초 캐러 왔소이다. 허나 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아이고 그대들을 만났으니 이 얼마나 천만다행이오.
그러니 을동 하나가 솔깃하여 묻기를.
그대가 정말 의술을 안단 말이오? 한의원을 개업한다면 자네는 한의사? 그렇다면 상처도 금세 낫게 할 수 있어?
그렇죠. 호호, 내 치료는 물론 나아가 지방 흡입에 양악 수술까지 가능하오.
길동이 고개를 끄덕이자 을동들은 뛸 듯이 기뻐하였다.
하늘이 우리 대왕을 위하여 그대를 우리 품에 보내꾸려 환영하오. 다름이 아니라 어젯밤 우리 대왕이 부인을 막기 위해 잔치를 벌이다가 난데없이 날아온 화살을 맞고 목숨이 위중하오. 만일 그대가 우리 대왕을 살려주면 후한 상을 내리겠소. 함께 가서 우리 대왕의 상처를 보고 치료해주는 것이 어떻소?
길동은 속으로 울컥이 하였다.
옳거니 바로 그 놈이 어젯밤 나의 독화살을 맞은 놈이로구나.
길동은 짐짓 모른 척하며 그 을동들을 따라 나섰다. 음악 좋은데요?
음악이 도깨비들이 축제를 하는데 축배의 노래가 나오질 않나 지금 가는 삐지로 리베르 탱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게요. 딴 거네요. 아마 우리 안나 씨 때문이 아닐까요?
안나 씨가 왔기 때문에. 네. 어떠셨어요 도깨비?
괜찮았어요.
괜찮아요? 뿔이 세 개라는데?
네?
뿔이 세 개라는데 뿔. 도깨비 뿔.
유니콘 뿔 같은.
세 개?
세 개.
머리에.
3.
세 개예요 무조건.
한국말 잘 못하세요?
아니 되게 잘하는데 도깨비를 모르시나 보다.
아, 도깨비를 모르는구나.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도깨비를?
도깨비 유령. 유령 고스트.
유령. 네. 자 그럼 음악 듣고 우리 또 이어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SG 워너비입니다. 랄랄라. SG 워너비의 랄랄라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을 상대로 도수를 부리다가 이제는 요괴 을동들의 무리를 만났는데요.
예, 지금 되게 다채롭습니다.
자, 그들의 거주지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길동이는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할 속셈인지 참 다음 얘기가 궁금해지는데요.
네.
낭독 이어갑니다.
화살을 맞은 대왕 을동은 자신의 피를 가는 길목마다 뚝뚝 흘리고 다녔다. 그 핏자국이 선명한 길을 따라 길동은 을동 무리들과 함께 그들의 소굴로 들어갔다. 얼마나 걸었을까? 눈앞에는 커다란 돌문이 나왔다.
따라와.
을동을 따라 돌문 안으로 쑥 들어가니 크고 으리으리한 집이 있었다. 순금 페인트로 온 집을 다 칠하니 그 번쩍임에 눈이 멀 정도였다. 집 한가운데 대왕 을동이 신음하며 누워있었다. 길동이 들어서자 대왕 을동이 고개를 겨우 돌려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자네가 동서양의 의술을 다 접수했다던 그분이요.
응? 그분? 그분이야 내가. 나는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잘 됐구려. 내가 어젯밤 의문의 화살을 맞아 죽을 지경이 되었기에 그대를 불렀소. 이는 하늘이 나에게 명의를 보내 내 목숨을 살리라는 것이니 그대는 재주를 아끼지 말고 나의 생명의 불씨를 다시 키워주어.
그러자 길동은 능청스럽게 을동들을 속여넘겼다.
자, 어디 봅시다. 아, 의문의 화살을 맞았어요. 오, 이는 어렵지 않은 병이요. 상처가 별로 깊지 않으니까 걱정 마시오. 내게 좋은 약이 있으니 한 번만 먹어봐. 비단 상처에 이로울 뿐만 아니라 온갖 병이 깨끗이 없어지고 불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오.
대왕을동이 그 말을 곧이 듣고는 크게 기뻐하였다.
내 스스로 몸을 삼가지 못하여서 이렇게 병으로도 목숨이 다하고 황천으로 돌아가게 되는 줄 알았는데 하늘이 도우사 이렇게 명의를 만나다니 그대는 어서 좋은 약으로 나를 살려주오.
길동은 비단 주머니를 열고 약 한 첩을 꺼냈다. 그리고는 을동들이 멀뚱멀뚱 지켜보는 가운데 그 약을 고량주에 듬뿍 타서 주니 대왕 을동은 좋다 하며 그 약을 벌컥벌컥 마셨다. 이윽고 대왕 을동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몸을 이리저리 뒤틀며 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비명을 질렀다.
네 이놈! 내 놈은 어디서 굴러들어온 놈이길래 내가 너에게 원수를 진 일이 없는데 무슨 일로 나를 해치려 하는 게냐?
다른 을동들이 무슨 일인가 하여 우르르 대왕의 주위로 몰려들었다. 대왕 을동이 눈을 실룩거리며 부하들에게 외쳤다.
천만 뜻밖의 흉악한 놈을 만나 원통하게 죽게 되었구나. 너희들은 저놈을 잡아 죽여 내 원수를 갚아라.
이어 대왕 을동은 신음소리를 내며 두어 번 더 움찔하더니 그대로 숨이 멎고 말았다. 그러자 부하 을동이 한꺼번에 칼을 들고 달려나와 길동에게 덤비기 시작했다.
우리 대왕이 무슨 잘못을 했다가 죽인 것이냐? 용서할 수 없다. 내 칼을 받아라!
길동은 뒤로 물러서며 코웃음을 쳤다.
네 칼을 받으라고? 아니, 제 수명이 그것뿐인데 어찌 내가 죽였다고 하느냐?
이 말에 더욱 화가 난 을동들은 고함을 지르며 길동을 죽이려 들었다. 이때 길동이 대적하려 해도 손에는 작은 맥가이버 칼 하나 없으니 위급한 처지가 됐다. 그리하여 급한 대로 훌쩍 몸을 날려 공중으로 솟구쳤다. 허나 천년을 묵은 을동들도 바람과 구름을 부릴 줄 알아서 바람과 구름을 타고 따라오니 길동이 하는 수 없이 공중에서 주문을 외워 육정육갑을 불렀다. 그러자 한바탕 회오리가 일어나며 그 속에서 무수한 화살이 날아가 요괴들을 떨어뜨렸다. 천년을 묵어 조화가 대단한 을동도 어쩔 수가 없었다.
순순히 당할 홍길동이 아니지.
길동은 한 요괴의 칼을 빼앗아서 수많은 을동을 베어버리고 바로 그들의 소굴로 들어갔다. 커다란 돌문을 밀고 들어가자 한 여인이 목을 메려는 것을 다른 여인이 말리고 있었다. 길동은 눈앞의 여인들도 요괴의 잔당이라 생각하고 마저 없애려 칼을 치켜들자 두 여인이 울면서 말하기를
살려주십시오. 저희는 을동이 아니라 바깥세상 사람입니다. 불행히도 을동에게 잡혀와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기에 스스로 죽으려 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제발 저희를 을동으로 여기지 마시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길동은 그제야 낙천 땅을 지나며 들은 소문이 떠올라서 한 처자에게 물었다.
그래요. 이제 그만 울어요. 당신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처자, 당신은 어디 사는 누구시오?
그러자 방금 죽으려던 여자가 대답했다.
저는 낙천 땅 백룡의 딸이옵니다. 불행히도 갑작스레 납치가 되어 부모님의 생사도 모른 채 이곳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저들의 대왕과 혼인식이 있던 날이라 너무도 수치스러워서 차라리 죽고자 하였습니다. 제 옆에 처자는 조철대감의 자식이옵니다. 저희 둘을 부디 살려주십시오, 나으리.
길동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참으로 희한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처자가 소문으로 듣던 백소저군요. 댁으로 모시겠으니 이 구름에 올라타시죠.
그리하여 길동이는 두 여인을 데리고 낙천 땅으로 가 백룡과 조철에게 보내주었다. 백룡과 조철은 죽었던 자식을 다시 만난 듯 기뻐하며 마을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 마을에는 홍길동을 칭찬하는 소리가 자자했다. 이튿날 백룡과 조철이 길동을 찾아와 말하기를.
저는 백룡이라 하옵니다, 장군. 저희 딸들이 죽을 목숨이었는데 다행히 장군 덕택에 살아 돌아왔습니다. 원컨대 장군께서 저희 백룡과 조철의 딸들을 부인으로 받아들이신다면 그만한 기쁨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부질없이 죽어가려던 목숨을 살린 것뿐입니다.
간곡히 청하옵니다, 나으리. 저의 딸 조서저도 백서저 못지않게 지덕체를 갖추었으니 나으리 이름에 먹을 끼칠 일은 없을 것이옵니다.
네? 전 그러시다면 제가 이렇게 못 이기는 척 받아들이지요. 그럼 오늘부터 장인 어른으로 모시면 되겠소이까? 참아.
그리하여 길동은 한꺼번에 아리따운 부인을 둘이나 얻게 됐다. 길동이 두 부인을 데리고 섬으로 다시 돌아오자 여러 장수들이 깜짝 놀라며 기뻐했다. 이렇듯 길동과 도적 무리들은 겹경사를 맞아 다시 한번 잔치를 벌였다. 아니 한꺼번에 이렇게
기분은 되게 좋은데요. 하니까.
근데 여자들끼리 질투하지 않을까.
길동은 이제 아니까 첫 번째 부인과 두 번째 부인은
하긴 뭐 목숨을 구해줬으니까 네. 예, 서로 사이좋게 잘 예, 놀 수 있겠네요.
기분이 좋진 않은 자꾸 기분이
네. 자, 여기서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가 좀 정돈을 하자고요. 정리를 네. 네. 해리 벨라폰테와 미리암 마케바입니다. 마라이카. 해리 벨라폰테와 미리암 마케바의 마라이카. My angel이네요. 나의 천사라는 뜻이네요. 나의 천사죠. 이 네. 길동이가 이 두 여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입이 안 다물어지네.
자, 그럼 낭독 바로 들어갑니다. 길동의 나이 20이 되도록 부부 생활의 즐거움을 모르다가 하루아침에 조씨 부인과 백씨 부인 아름다운 두 여인을 거두어 가까이 두니 사랑하는 정이 너무나 두터워 어디 비할 데가 없었다. 마을에는 길동이와 두 부인이 하늘에 셋도 없는 인꼬부부라고 소문이 파다하게 퍼질 정도였다. 하루하루 행복하고도 꿈같은 세월이 그렇게 지나갔다. 때는 7월 보름이라 휘영청 달이 밝은 날 길동은 두 부인과 뜰을 거닐며 하늘을 우러러보다가 느닷없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구었다. 조씨 부인이 깜짝 놀라 물었다.
저희가 낭군을 모신 후 슬퍼하는 기색을 생전 보지 못하였는데 오늘은 어찌 이렇게 슬퍼하십니까?
그러자 길동이 길게 한숨을 쉬며 말하기를.
아이고, 나는 하늘 아래 둘도 없는 불효자예요. 난 홍판서 댁에 서자로 태어나 집안에서 천대를 받고 벼슬 길도 막혀 가슴에 품은 뜻을 펼칠 길이 없기에 부모님을 하직하고 이리저리 방랑자로 살다가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이곳은 내 고향에서부터 만리밖이라 그동안 부모님의 안부를 하늘의 별자리를 통해 알아왔어요. 그런데 방금 하늘을 살펴보다가 별자리를 살펴보니 아버님께서 병환이 드셔 오래지 않아 돌아가실 듯해요. 그런데도 아버님이 눈을 감기 전에 집에 돌아갈 수 없어 슬퍼하는 것이죠.
길동은 말을 마치고는 마치 다섯 살 꼬마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이 모습을 본 백부인이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탄복했다. 그 근본을 감추지 아니하니 가해 장부로다. 이 어찌 안타까운 일이 아닐소냐. 두 부인도 길동을 따라 함께 눈물을 흘리니 하늘에 빛나는 아버지의 별자리도 감동을 받은 듯 보인다. 날이 밝자마자 길동은 도적 마숙을 데리고 일봉산에 올라가 산의 형세를 살펴 좋은 터를 골랐다.
이야, 이곳이 명당이로다. 산의 형세도 너무 무디거나 가파르지 않고 편안하구나. 묘의 앞으로는 작은 개울이 졸졸 흐르니 사후의 여생을 보내기에 이만한 고급 실버타운이 따로 있겠느냐? 딱이다, 딱이야.
그리고 마숙에게 무덤과 석상의 크기를 일일이 일러주었다. 마숙은 갑자기 무덤을 보여주는 길동이 의문스러워서 누구의 무덤이냐 묻자 길동이 바다 저편을 그윽하게 바라보며 말하기를,
마숙아, 내 너에게 한 가지 중요한 일을 시키겠어. 우선 일꾼들을 시켜 산소 주변 정리를 하고 잡초도 다듬어서 잘 준비해 놓거라. 또한 다음 달 초사흘에 조선 땅 서강에 배를 대기시켜 놓으면 내가 부모님을 모셔올 것이니 알아서 잘 준비하도록 하여라.
그런 다음 산을 내려온 길동은 서둘러 머리를 깎고 중의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작은 배에 올라 혼자 조선으로 향했다. 한편 홍무는 길동이 조선을 떠난 뒤 홀로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조정에도 불려가며 온갖 굳은 일을 다 겪었다. 길동을 낳은 후부터 산전수전을 다 겪었으니 어찌 보면 홍문의 인생은 참으로 기구한 인생이 아닐 수 없다. 언 여든 살이 된 홍문, 노쇠해진 몸이 기어코는 지독한 질병을 얻어서 외국에서 수입해온 약을 써도 소용이 없었다. 병이 나아질 차도는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았다. 어느 날 홍문은 홀연 부인과 기련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살 만큼 살았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마는 길동이가 마음에 걸리는구나. 그 아이가 비록 서자이기는 하나 내 자식이 분명한데 이놈이 어릴 적 집을 나가서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조차 모르니 내 어찌 편히 눈을 감겠는가. 내가 죽거들랑 길동의 어미를 잘 보살펴주고 만일 길동이 돌아오면 서자라고 차별하지 말거라. 내가 사랑을 주지 못하였으니 남은 가족들이라도 길동에게 내 몫까지 길동이에게 듬뿍 사랑을 주거라.
기련은 아버지의 유언을 들으니 눈물이 콸콸콸 쏟아졌다. 기련은 눈물 콧물 왕창 쏟아지는 것을 소매로 연신 닦아가며 아버지 홍문에게 대답했다.
아버지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아버지의 몫같이 길동의 서러움을 풀어주겠습니다. 아버지는 하늘에서 저희 형제의 우애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은 병이 몸속에 잔뜩 퍼져 더 이상 말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아, 길동이 아버님이 돌아가실 걸 예견했네요.
아, 이마.
슬퍼요.
예.
아, 슬퍼요.
예. 이건 생각만 해도 슬프고 입에 담기도 어려운 아버지 어머니라는 말이라서 저도 하면서 아 이거 어떡하지? 울면 안 되는데 울면 안 되는데 막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랬어요? 네. 어머 난 연기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네. 네. 그럼 우리 슬픔을 거두면서 음악 들을까요? 네, 검입니다. 네. 눈꽃. 거미의 눈꽃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감정들 잘 추스려지셨나요?
네. 다시 네. 또 달려야겠는데요.
네. 이 홍문 대감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점점 기력이 쇠약해지는데요. 대감이 눈 감기 전에 길동이가 와서 인사라도 드리면 참 좋으련만 우리 바람대로 될지. 자, 그럼 낭독 속으로 들어갑니다. 홍문은 몸의 기력이 점점 떨어져가는 것이 느껴졌다. 그러나 한순간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평생을 골방에서 홀로 지냈을 길동의 어미 춘섬이를 생각하니 이대로 생을 마감할 수는 없었다. 죽기 전 무엇이라도 마음을 표시해야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홍문은 겨우겨우 목소리를 쥐어짜서 말했다.
길동에 어미를 불러오거라.
춘섬이는 지아비를 잃을 생각에 슬픔이 깊어서 하루 종일 울었는지 눈이 잔뜩 부은 채로 홍문 앞에 앉았다.
더 가까이 앉거라. 내 너를 잊지 못함은 길동이 나간 후에 소식이 끊어져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를 몰라 내 마음에도 이같이 그리움이 간절한데 네 마음이야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느냐. 길동은 평범한 인물이 아니니 만일 살아있으면 너를 저버릴 리가 없을 것이야. 내가 너희 모자를 이 생에 따로 두고 가니 황천에 돌아가더라도 편히 눈을 감지 못하리라.
이어 춘섬이 대답도 하기 전에 홍문의 숨이 멎으니 정실부인은 기절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만극하여 곡소리가 진동하였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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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기련은 사무제 후 제사를 지내고 명산에 좋은 맷자리를 구하여 안장하려고 곳곳에 사람을 보내 여러 직관을 데리고 다녔다. 허나 맷자리를 사방으로 구하는데도 마땅한 곳이 없어 허탕만 치고 집으로 귀가하니 근심이 날로 커졌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하인이 들어와 문 밖에 어떤 스님이 찾아왔다고 아뢰었다.
나으리 관문사 주지 스님이라는데요. 안으로 모실갑쇼?
기련은 누구인지 몰라 고개를 갸웃거렸다.
우리 집안은 가까이 지내는 절이 없는데 무슨 일로 스님이 찾아왔단 말이냐. 허나 아버지가 좋은 곳으로 가실 수 있도록 스님이 해주신다면 나쁠 거야 없으니 들어오시라 하여라.
건장한 체구의 스님이 뚜벅뚜벅 집안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스님은 들어오자마자 울음부터 터뜨리는 것이었다. 이에 식구며 문상객들이며 모두 수군거렸다. 기련은 더욱 갸우뚱하였다.
생전에 아버지께서는 중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저 스님은 누구시길래 저토록 슬퍼하는가. 참으로 요상한 일이로다.
기련은 황당하여 멍하니 그 스님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한참 후 스님이 울음을 그치고 기련에게 다가와 말하였다.
형님.
그제야 기련이 자세히 보니 바로 길동이었다. 기련은 화가 나면서도 반가운 마음에 길동을 와락 껴안고는 말하기를.
이 무심한 것아. 그 사이 어디에 갔었느냐?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하루가 모자라도록 내 생각을 하셨느니라. 돌아가실 때도 내 생각에 눈을 감지 못하겠노라 하셨거늘 자식의 도리도 다하지 못하고 어찌 이제야 찾아온 것이냐.
기련은 계집종을 시켜 길동의 어미인 춘섬이를 불러오도록 하였다. 춘섬이의 눈앞에 길동이 서 있었는데 머리를 깎고 중의 옷을 입었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토록 몇 년간을 기다리던 길동이가 틀림없었다. 길동이와 어미 춘섬이는 서로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길동은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어머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동안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하여 죄송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춘섬은 작디작았던 아들이 어느덧 청년이 다 되어 눈앞에 나타난 것이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론 어색하기도 하여 길동에게 물었다.
아니, 근데 내가 어찌 스님이 다 되어 이렇게 머리에서 빛을 내며 다니느냐? 옷차림이 보기에 영 편하지 않구나.
소자가 일찍이 나라에 소란을 피워 그 화가 아버님과 가족들에게 미칠까 염려하여 조선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명산을 두루 돌아다니며 풍수지리를 익히니 어느새 이런 스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못난 아들 용서하십시오, 어머니.
길동은 어머니와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었으나 자꾸 문상객들이 기웃기웃하며 길동을 훔쳐보자 어머니에게 나지막히 말했다.
어머니, 제가 나타났다고 소문이 나면 이 댁에 해가 될지 모릅니다. 이만 물러갔다 꼭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부디 그때까지 옥체 보존하소서.
길동은 어머니에게 짧은 인사만 남기고 다시 떠날 채비를 하였다. 길동은 집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형 기련을 찾았다.
형님, 제가 그동안 산중에 은거하여 지리의 뜻을 두고 익혀 아버지 말년 유택을 정한 곳이 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맷자리로 이미 점쳐둔 장소가 있습니까?
이 말을 들은 기련은 귀가 솔깃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하기를.
안 그래도 지금 아버지의 산소를 얻지 못해 걱정이 태산이구나. 내가 풍수지리를 익혔다니 아버님을 위해 좋은 땅을 알아볼 수 있겠구나.
길동은 선선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 제가 이미 아버지를 위해 명당을 정해주었으니 제 말대로 하시겠습니까? 최고급 시설에 따스한 햇살까지 풀옵션 제공되니까 그 누구라도 눕고 싶은 땅이라 자부합니다, 형님.
기련은 이놈이 또 사기를 치는 것은 아닐까 혹시나 싶어 일단 그곳에 가본 다음 정하겠다고 하였다. 이튿날 새벽같이 길동이 다시 찾아와 기련을 데리고 미리 알아둔 그곳으로 갔다. 이윽고 무명산에 도착하니 길동이 저 멀리 한 곳을 손으로 가리켰다.
저기 저곳이 제가 정한 땅입니다. 한번 산길을 따라 가보실까요, 형님?
길동을 따라 성큼성큼 산을 타고 오르는데 사방에 험악한 바위들은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고 겹겹이 쌓인 잡초들은 무성하기만 했다. 또한 줄줄이 늘어선 옛 무덤들이 수없이 많으므로 속으로 불만스러워 말했다.
길동아, 내가 잔뜩 기대를 하고 너를 따라왔건만 글쎄다, 너의 소견은 내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내 마음은 이곳에 모실 생각이 없으니 점을 쳐 다른 땅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듯 싶구나. 아무리 갑작스레 돌아가셔 경황이 없다 한들 어찌 이런 흉한 땅에 아버지를 모시겠느냐?
길동은 아쉬운 듯 짐짓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 형님이 이런 명당을 알아보지 못하여 안타깝습니다. 이 땅이 비록 이러하오나 여러 대에 걸쳐 장수와 재상을 낼 땅인데 형님 마음에 들지 않으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길동은 갑자기 도끼를 들어 몇 척을 깨뜨리니 땅이 금빛으로 반짝거리며 그 빛이 너무도 영롱했다. 그 가운데 오색 기운이 일며 청악 한 쌍이 푸드덕푸드덕하며 날아갔다. 기련이 그 거동을 본 후 매우 아쉬워하며 길동의 손을 덥석 잡고 말하기를.
신기하구나. 어리석은 형의 소견 탓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좋은 맷자리를 잃었으니 어찌 애달프지 아니하겠는가. 바라건대 이만한 좋은 땅이 또 없겠느냐.
이곳 말고는 딱 한 곳이 더 있긴 하다만 길이 수천리라 그것이 염려되어옵니다. 아버님 상여를 거기까지 모시는 일이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형님.
돌아가신 아버님을 위해서라면 어찌 먼 길을 마다하랴. 말길이라 한들 모시고 갈 것이다.
형님의 뜻이 그러시다면 내일 상여를 모시고 길을 떠나겠습니다. 이럴 줄 알고 제가 미리 좋은 날을 택하여 준비해 놓았으니 형님은 크게 염려치 마세요.
길동이 이렇게나 듬직하게 말해주니 기련은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길동도 그날 밤 몰래 정실부인 유 씨를 찾아갔다.
큰어머니, 저 길동입니다. 부탁드릴 게 있사옵니다. 천한 자식 홍길동이 제 어미를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사옵니다. 다시 어쩔 수 없어 헤어지자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바라옵건데 제 어미를 모시고 가서 함께 아버님 장례를 치르고 아침 저녁으로 돌아가신 아버지를 받들었으면 하옵니다.
유 씨는 그동안 길동에게 했던 행동들이 미안하여 선선히 허락했다. 이튿날 길동은 어머니 춘선과 함께 아버지의 상여를 모시고 집을 떠나 서강에 이르렀다. 이미 도적 마숙이 큰 배 한 척을 대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늙은 정실부인 유 씨는 먼 길을 따라가기에 힘에 부치니 길동과 기련, 춘선만 배에 올랐다. 배는 천천히 강을 빠져나와 넓고 넓은 바다로 나아갔다. 순풍에 돋칠단 배가 푸른 바닷물을 가르니 마치 왕의 행차길에 병사들이 길을 만들듯 바닷길이 양쪽으로 쫙 갈라졌다.
아, 야, 참.
음악도 너무 좋고.
네. 예. 그림이 그려지네요.
뭐. 네. 아, 네. 가족들이 만나는 건 언제 봐도 이렇게 가슴이 뭉클하네요. 네.
그러게요. 자, 오늘도 흥미진진한 길동이 얘기로 고전읽기 꾸며봤습니다. 고전읽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네.
백운철 씨 네. 수고하셨고요.
네, 자, 감사합니다.
우리 미녀 직접 인사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애니아의 Only Time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전읽기 진행의 서혜정이었습니다.